우리나라 수입 의약품 가운데 1등이 이제 항암제가 아니라 비만약이 1등이라는 거예요.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수입 1등 의약품이 비만약이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거점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판교였나요? 판교에서 이렇게 막 줄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비만약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송도에서 줄 서라가 되는 거죠.
앞권 시작합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 정말 뜨겁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국내 기업도 이거를 조만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조 기자?
자, 얼마 전에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폴리펩타이드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 100% 인수, 100% 자회사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 초에 전해졌었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최근에 그러면 비만약이 진짜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이 비만약 만들 수 있는 전문 CDMO 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비만약 만들 수 있는 기업, 그 저기 CDMO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약이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길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 비만약이 항암제를 뛰어넘을 만큼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의약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엄청 많겠죠.
원래 그전까지는 항암제가 1위였어요.
네.
왜냐하면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비싸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항암제가 1등인데 비만약이 작년 기준으로 1등을 먹었습니다.
아, 2025년 기준으로요?
2025년 기준으로. 근데 제가 아직 이거는 그 통계자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집계가 되는 거라서
네네.
우리가 수출 실적은 매달 집계를 하는데
그렇죠.
수입은 매달 안 해.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집계되는 거라서 이거 그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뭐 내년에 볼 수 있긴 한데
네.
아마 지금 위고비보다도 마운자로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죠.
아마 올해도 이 현상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항암제보다 많이 수입하는 약이 비만약이다.
아,
그 수입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겠죠.
저도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네, 아 이거 사이클을 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역시 네. 많이 팔렸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비만약이라고 하는 이 약이 지금 뭐 GLP-1 제제 혹은 뭐 GLP-1 플러스 뭐 G 뭐뭐 해갖고 다중작용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펩타이드 의약품이라고 부르고요. 펩타이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 CDMO가 폴리펩타이드 그룹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얘네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의약품 수입 가운데 1위가 비만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2025년 기준이기 때문에 위고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위가 항암제인 키트루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4위도 위고비, 5위도 위고비, 6위도 위고비입니다.
난리 났네.
그리고 이제 9위는 오젠픽이니까 이거는 저거잖아요. 당뇨병 치료제.
네.
물론 그 저거는 성분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만 어쨌든 당뇨병 치료제인데 어쨌든 위고비가 지금 10개 수입 상위 의약품 가운데 4개를 차지할 만큼 그냥 진짜 비만약이 최고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 난리 났네. 5개나 차지하고 있네.
아, 물론 이거는 근데 2025년 기준이니까.
네.
그러면 2024년에는 어땠는지 불과 1년 전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키트루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가 단연 1등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위고비 같은 것들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네.
코로나 의약품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아무래도 항암제가 1위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죠. 그 전까지는 1위는 뭐였었냐면 팬데믹 이전에 그 전까지 네. 1위는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네.
내 세포가 적으로 인식을 해서 내 세포를 공격하는 일 이런 것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으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이런 의약품이 1등을 했지.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이 1등을 했지. 비만이 1등은 한 적은 없긴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약간 그 시니컬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봐라. 한국 정말 너희는 외모에 미쳤구나. 진짜 비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2025년 약간 지난 자료잖아요.
네.
이 기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얼마 되지 않은 한 5월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1분기 지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완료되고 나서
네.
그때 그 키트루다가 항암제 1등이라 그랬잖아요.
네.
글로벌 1등이기도 하거든요. 키트루다의 매출 그다음에 마운자로의 매출 실적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때 보니까 글로벌 키트루다 매출보다 글로벌 마운자로 매출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1위가 비만약으로 바뀐 겁니다.
아, 마운자로 정말 대단하다.
네. 항암제에서 마운자로로 바뀐 겁니다. 근데 네. 이 마운자로도 사실 그 원래 마운자로는 아시겠지만 이름이 당뇨병 치료제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운자로로 쓰는 이유는 이거 이제 두 개로 하지 않고 이름을 동일하게 같이 쓰기로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운자로라고 집계된 거는 비만약인데 그 당뇨병 치료로 같은 성분이 쓰이잖아요. 그것까지 합쳐보면 예를 들어 이런 정도예요. 키트루다가 지난 1분기에 7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면
네.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가 8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여기다 동일 성분 제품 매출 41억 달러까지 합치면 일라이 릴리가 티르제파타이드, 그러니까 마운자로의 성분인데 요 성분으로 매출을 일으킨 게 128억 달러라서
네.
키트루다의 79억 달러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까지 포함한 거긴 한데
네.
동일 성분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수요가 있는지 왜냐면 당뇨는 워낙 수요가 많긴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비만 치료제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비만약의 절대강자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일라이 릴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사용하신 분들도 위고비다보다 마운자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마운자로의 일라이 릴리는 주가가 계속 이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흔들린다 하는데
네.
일라이 릴리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는 한때는 한참 인기 끌었을 때는 뭐 주가가 140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ADR 기준입니다. 지금은 뭐 40달러 수준, 뭐 50달러 아래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비만약의 제약회사가 일라이 릴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기술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조 클럽에 1조 달러 클럽에 달성을 했다. 시가총액이 1조를 넘는 기업 가운데 기술주 아닌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기껏해야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아니면 아람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말고는 다 기술주인데 기술주 아닌데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최초의 비기술주라고 하는 게 또 일라이 릴리이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빠요.
왜요?
밑에 삼성전자가 있네요.
바로 밑에 삼성전자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 밑에 있네요.
하이닉스 있습니다.
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조만간 앞설 거예요.
네.
조만간 앞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조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이 비만약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항암제 전체 시장 놓고 보면 항암제가 훨씬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약가가 비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항암제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항암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이 절대적으로 보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비만약은 항암제 시장에 비해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시장은 항암제가 훨씬 큰 건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좀 가장 알기 쉽게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미노산이 뭐 근육을 형성한다든지 피부를 형성한다든지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으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네.
이 아미노산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걸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펩타이드도 뭐 두 개가 결합된 것도 있겠고 한 10개가 결합된 것도 있을 거고 뭐 한 50개가 결합된 것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돼서 좀 큰 덩어리가 된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되게 복잡한 구조로 합쳐져 갖고 되게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난 단백질 좋아하는데.
네. 그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에 결합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기소, 그러니까 가장 최소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펩타이드 의약품은 사실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21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네.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낸 게 첫 번째 펩타이드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을 만들 수가, 그러니까 합성할 수가 없어서 소나 돼지로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해서,
네.
그 다다음 연도인 1923년에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추출한 겁니다.
네.
그때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었었는데,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 자체의 어원을 보면 이게 왜 만들기 어려운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펩타이드는 펩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기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펩토스가 뭐냐면 소화하기 쉽다. 약간 분해하기 쉽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합물에 뭐 이미드 뭐 해 갖고 이제 이드 붙이잖아요.
네.
그 화합물 전미사기 때문에 뭔가 소화되기 쉬운 요소라는 거예요. 뭔가 소화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네.
단백질을 먹으면 위나 이런 데서 분해가 되죠.
네.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뭐 우리 몸에서 뭐 어떤 작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분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펩타이드 의약품은 우리가 먹게 되면 위에서, 네. 그냥 분해가 돼요.
네.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도 상당히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네.
소변으로 배출이 잘 돼요. 그럼 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효과는 좋은데 약으로 쓸 수가 없어.
네.
이게 펩타이드 의약품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들의 형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구용이 아니라 다 주사로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펩타이드 의약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체내에서 분해가 잘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어차피 단백질 먹으면 이제 분해돼갖고 우리 몸에 흡수돼서 특정 영양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분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에요.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구로 투약하는데 너무 취약해요. 이거 먹으면은 그냥 소화가 돼갖고 분해돼가서 그 배출이 돼버리니까 경구용이, 네.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걸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생산 단가가 좀 높았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성 때문에 그 현대에 들어서 펩타이드의 개발 방향은 항상,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분해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장기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배출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으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끝에다 뭘 단다든지 이걸 어디에 담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펩타이드는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어떻게든 변형시켜갖고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름부터 펩트론이잖아요. 그 펩타이드를 어떤 요런 데에다 고분자 물질에다 가둬 담아서,
네.
몸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천천히 장기 지속으로 그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게끔 요런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개발을 해 왔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생산 단가가 높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업화에 성공해서 현존하는 의약품이 약 80여 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게, 아니 사실 펩타이드 의약품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는 1921년이라면서요.
100년 전인데.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100년이 넘었는데 80여 종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네.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80여 종 많은 건데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근데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80여 종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을지를 좀 보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까지 이런 보여드렸던 이런 펩타이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이런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다는 거 그리고 생산의 그 저기 기술력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펩타이드라고 의약품을 만들 때에는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고 단가가 높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펩타이드 전문 CDMO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발표된 걸 보면 펩타이드 의약품을 만드는 개발사의 한 62에서 64% 되게 많은 부분이죠.
네.
되게 많은 그 개발사들이 제약사들이 전문 CDMO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롯데 뭐 해갖고 CDMO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 용량 기준으로 1등 기업을 따져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이미 한 거의 70에서 80만 리터 정도의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저는 그동안 왜 얘네는 그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렇게 비만약이 굉장히 많은데 왜 안 했을까? 왜 주문을 못 받았을까를 보니까 생산 시설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CDMO 기업들은 어떤지 보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중국 기업 있죠.
유명하죠.
중국 기업도 본인 굉장히 적극적으로 펩타이드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최고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은 따로 있긴 합니다. 스위스 론자라고. 왜냐하면 이게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스위스 론자가 훨씬 더 크긴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의약품별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론자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 20여 개 기업을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정도의 그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두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기업으로는 아직까지는 스위스 론자를 좀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스위스 론자도 펩타이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네.
일본의 후지필름 다이오신스라고 해서 이 기업도 후지필름입니다. 후지필름.
우리 옛날 그 우리 사진 찍던 그 후지.
네. 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이 기업도 펩타이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펩타이드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게 뭐 박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하기로 한 폴리펩타이드 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펩타이드 CDMO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을 뭐 CDMO를 하려면 우리가 흔히 모달리티라고 부르는데 모달리티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달리티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류 기자 코너 이름 뭐죠?
류빌리티.
류빌리티죠.
네.
그게 이제 모빌리티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달리티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이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가 모달리티예요.
네.
그래서 항체를 인식해서 갈 것이냐. 그래서 항체 의약품을 우리가 모달리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mRNA로 그 표적까지 갈 것이냐.
네.
그래서 mRNA를 모달리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ADC라고 해서 항체 의약품 접합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약품을 항체에 접합시켜서 항체를 인식해서 목표 지점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그래서 모달리티라고 부르는데 펩타이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달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 항체 의약품, mRNA, ADC 다 했는데
네.
펩타이드가 없었어요. 아예 생산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스위스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전문 CDMO를 소유하게 되면
네.
100% 자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인력, 이 기업의 생산 시설, 이 기업의 기술 노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의 고객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3반은 모달리티의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달리티를 다 넓힌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이미 있는 고객들, 이미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그룹이 갖고 있는 고객들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네.
앞으로 우리는 비만약이 상당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개발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사제도 뭐, 지금은 일주일이지만 한 달짜리 주사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경구용으로도 이미 출시된 제품도 있고, 경구용도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펩타이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낮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항암제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치매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항암제라고 하면 항체 의약품 뭐 이런 뭐 ADC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펩타이드로도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CDMO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커지는 시장의 어떤 수혜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노하우 많이 필요하고 생산 단가 높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효과가 좋아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효과만 좋다고 해서 만약에 너무 비싸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막 돈이 안 되면 사실 이것도 좋은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돈은 많이 돼.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 이것도 의약품은 좋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이 효과의 어느 정도 수준과 수익성의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그 순간에 이제 개발사가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복잡성과 그 만드는 되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복잡성과 단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만약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수익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효과는 워낙 당연하고
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진짜 이 시장을 뛰어들어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CDMO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처음에는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뭐 되게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 그다음에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인수를 했구나라고 네. 하는 걸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네.
왜 매각이 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 장래성이 이렇게 좀 밝은데도 적자를 계속 본 거예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적자 기업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왜 매각이 됐을까? 근데 왜 네. 매각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네네. 그리고 고객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진짜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날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왜 매각을 왜 했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유 어디다 알아봐야 되죠?
글쎄요.
폴리펩타이드한테 알아볼 수는 없고 네. 잠깐만 너희 왜 팔았니?
야, 왜 팔았어, 진짜?
왜 팔았니?
그러게요. 이렇게 돈이 잘 되는 기업을 왜 팔았을까? 하지만 이걸 굉장히 지금
비싸게 사준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딱 이걸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나서는 곳들 있죠. 신용평가사들.
네네.
과연 그러면 이 돈, 그러니까 이 정도의 투입을 하기로 했을 때 너희가 정말 괜찮으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2조 7천억 원 정도의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재무상의 부담이 될 거는 분명하다라고 나이스 신용평가가 오늘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거냐? 그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나심평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조 1000억 원의 EBITDA, 삼각전 영업이익이죠.
네.
2조 1000억 원의 삼각전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여력이 충분하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전에 이제 2조 1000억을 버는데 2조 7000억 쓰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나쁘지
정도는,
않아 보이는데? 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EBITDA가 2조 1000억인데
지금 EBITDA가 2조 1000억이니까
인수하고 나서 매출 수익 늘고 나면 EBITDA는 더 높아질 건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CDMO랑 완전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허가된 FDA에서 허가된 모든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 1등이 미국이고 39개인가 그러고 2등이 한국이거든요. 그만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CDMO까지 CDMO는 이제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거고 개발해서 같이 만드는 거고 이런 것까지 잘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어떤 굉장히 커다란 줄기 하나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소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잠깐 잊고 살고 있었던 게 생물보안법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까먹고 있었죠. 네. 이란 전쟁이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까먹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시끄러웠는데, 이거.
이 생물보안법도 결국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한데요. 네. 결국은 이것도 만약에 된다면 결국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공급망의 미국과 중국 분리는 결국은 일어날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해외 생산 거점이 없었다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생산 거점 없었을 때 막 취재하면서 왜 없어요? 이제 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GSK의 공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 생산 거점 하나 마련하고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미국 토런스 그다음에 샌디에고 생산 거점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나중에 바이오 의약품의 공급망이 분리됐을 때에도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네, 요즘 AI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대만에 반도체 만들어달라고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빅파마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마운자로 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뭐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 날이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에서 줄 서라!
줄을 서시오!
송도에서 줄 서라!
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